멜기세덱이 떠난 후 멜기세덱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 그가 비록 자신이 왔던 그대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추종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했지만 저희는 경이로운 지도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시대의 전통을 기초로 해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는 했으나 살렘에 세워졌던 그 위대한 조직체는 거의 사라졌다. 멜기세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가득했고 결코 온전하게 회복될 수는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포기했을 때 이미 헤브론을 포기했으며 이제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의 동역자를 잃게 되자 살렘을 떠났고 자기 기업이 있는 그랄 근처에서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직후에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됐다. 그는 그랄에 도착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겼고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가로챘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총명한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 외에는 용감하고 대담했던 그 지도자에게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을 줬으며 그는 자신의 여생에 누군가 사라를 취하려고 자기를 몰래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의 서로 다른 경우에 이 용감한 남자가 정말로 겁쟁이처럼 보였던 사건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 자기 사명을 행하는데 오래 방해받지는 않았다. 그는 곧 블레셋 족속과 아비멜렉 민족 중에서 개종자가 생겨나게 했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역으로 그들의 여러 미신 관습, 특히 첫 태생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 오염됐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서 다시 큰 지도자가 됐다. 모든 집단으로부터 존경받았고 모든 왕으로부터 존중받았다. 모든 이웃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동안에 한 번 더 헤브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은 그의 초기 활동 무대였고 멜기세덱과 연합하여 활동하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업은 자신의 원래 민족 가운데 한 여자를 아들 이삭의 아내로 확실하게 얻으려고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형제 나홀의 성읍으로 믿을 만한 하인을 보낸 것이었다.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진 살렘 학교에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확신하면서 죽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신화로 여기게 됐다. 이삭은 아버지의 교훈을 아주 잘 유지했고 살렘 집단의 복음을 잘 보호했지만 야곱이 이전승의 의미심장함을 납득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주로 이 이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몽상과 취급을 받았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명예를 얻은 것은 주로 그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은 이집트 군대의 군사지휘관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 교훈을 아주 굳게 믿었으므로 민간 경영자로 일하기를 선택했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분하고 충만했으나 이 시절에 관한 기록은 후대 히브리인 제사장들에게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일로 보였고 적어도 바벨론에서 구약 성경 기록이 한 묶음으로 편집되던 시기까지는 이 진행사항을 이해하는 자가 많았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였다고 묘사하는 구약 성경 기록은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협의였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동의어로 여겼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위 천사와 아주 여러 번 접촉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멜기세덱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히브리인 전승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 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히브리 제사장들이 기록을 편집할 때 고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변경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으며 하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첩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모두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기록이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는 훨씬 어렸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했음을 주장하려고 두 사람의 나이는 나중에 고의로 수정됐다. 유대인의 민족 자부심은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크게 약화됐다. 민족의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정반대로 극심한 민족적 및 인종적 이기심으로 돌아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인종보다 위에 서도록 자기 민족을 높일 생각으로 자신들의 전승을 왜곡시키고 오용했으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민족 지도자들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목적으로 전체 기록을 세심하게 편집했고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서기관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관한 모든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대로 전부 파기했고 싯딤 전투 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뒀는데 그들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를 부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멜기세덱을 잇게 되면서 약속된 증여 아들의 영적 사명에 관한 이비상대책 아들의 가르침 또한 잇게 됐으며 이 사명의 본질을 아주 전체적으로 철저히 망각했으므로 마키벤타가 예언했던 대로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들의 자손 가운데 거의 아무도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들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의 사명을 이해했는데 그는 지고자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왕이었으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인생의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진 까닭에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다고 기록했다. 이 기자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증여된 미가엘의 예표로 삼았고 예수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사역자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가엘이 자신을 세계에 증여할 때 근무하던 열두 멜기세덱 관제인의 서열에 따라서 유란시아에 대한 잠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다.